사람들은 지혜를 통해 의를 얻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철한 사람은 자신의 눈을 크게 뜨고 선악을 판별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혜를 애써 구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재물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재물이 네.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 얘기 종종 듣고 있죠.
네. 부자가 꼭 예.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입니다. 12월 26일 수요일이에요. 고전읽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연극 사라지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곡 듣고 옵니다. 주디 콜린스예요. Both Sides Now.
아름다운 사례와 지혜로운 예화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솔로몬의 탈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인슈타인, 조지 소로스, 록펠러, 스티븐 스필버그, 찰리 채플린. 저희가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죠. 누구게요?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교육과 사고 사유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탈무드이기 때문에. 탈무드 때문에 이렇게 네. 됐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 저 역전 발상법.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이 추발상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 이제 노래 네. 금방 들었는데
네.
Both Sides Now. 이제 사람이 지혜가 좀 높아지고 성숙하게 되면
네.
한쪽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을 예. 좀 벗어나서 예. 두 개의 측면을 이제 다 고려하게 되는데 이 탈무드가 가지고 있는 유태 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이제 중추가 뭐냐 하면
네.
이렇게 흔들이 추처럼
예.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 반대쪽 극단도 가봐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게 가는 것 중용을 가지고 되는
네.
것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네.
어떤 예화가 나오든지 간에
네.
정답이 없어요. 그냥 예화를 던져주고 네가 배워라.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네. 깨달아라.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시선에서 서로 토론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끝까지 가보고 저 끝까지 가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것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교육법이죠.
자, 여러분들 솔로몬 탈무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역전 발상법을 몸에 익혔다고 합니다. 자,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스파르타, 2번 하브르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보기 1번은 스파르타, 2번은 하브르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책 속으로 갑니다. 이런 역전 발상법으로 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유대인들인데 오늘은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할게요.
유대인은 격렬한 연애를 별로 칭찬하지 않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냉정한 눈으로 남녀관계를 바라본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다음 세 가지를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 기침, 가난, 사랑. 동시에 정열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정열은 결혼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랑은 열렬할수록 그 생명이 짧다. 흥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인은 현실주의자이므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은 잼이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빵과 함께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랑은 정신을 혼동시킨다. 가볍게 사랑을 하면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사랑과 증오는 언제나 과장되고 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나 인생은 일주일로 끝나지 않는다. 결혼은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애정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 전부가 믿음이라고 한다. 또 결혼은 처음 3주일간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리고 30년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고 한다. 더 고약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독신자는 공작처럼 행동하고 약혼한 사나이는 사자처럼 행동하고 결혼하면 말과 소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 결혼이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은 부계 사회를 만들어 왔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여성이 소홀히 다루어진 적은 없다. 성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선두에 미리암이 있었고 고대 유대의 독립영웅으로 드보라가 있다. 특히 잠언 속에서는 여성이나 어머니가 찬양되고 있다. 히브리어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말에 라하 마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이다. 유대 속담에는 신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다. 또 유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나이는 남성적인 강함과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한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있다.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지켜라. 여자를 울려서는 안 된다. 신은 그녀의 눈물을 한 방울씩 셀 것이다. 여성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귀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매주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안식일의 만찬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다. 힘과 부드러움을 갖춘 이여, 그대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흐르네.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그런 다음에 아내는 촛불을 켠다. 또한 탈무드에는 만일 남녀 고아가 있으면 먼저 여자아이를 구하라. 남자아이는 고아로 구걸을 해도 되지만 여자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신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 부분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은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유는 여자를 언제나 남자의 가슴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 탈무드에서는 악처에 대한 경고의 말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자에게 불운한 것은 어리석은 자식을 갖는 것과 악처를 갖는 일이다. 강한 비바람은 남자를 집 안에 있게 하고 악처는 집 밖으로 남자를 밀어낸다. 성서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다. 다투길 좋아하는 여자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천정 위 다락방에 사는 편이 낫다. 착한 아내는 남편에게 왕관과 같지만 고약한 아내는 그의 뼈를 썩게 한다. 어떤 남자에게 악천은 돌과 같다. 석공이 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다루는 사람도 있다.
아, 은철 씨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예. 은철 씨는 만약에 그 아내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예, 꿈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제 아내를 제일 높이 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요.
머리로.
그러니까 뭐 머리든
머리로 안 돼. 마음으로 해야 돼.
아, 그렇죠. 마음 진심으로.
예. 예. 선생님 여기 지금 낭독 들어보니까 아주 격렬한 연애는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제 예. 알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그렇게 열정 그 네. 작은 거다. 여기 아주 은유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네. 신혼여행에 일주일이면 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어,
그러나 인생은 일주일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탈무드에 있네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사람을 오래 관찰해야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우정, 믿음 저는 이게 더 우선시된다고 봐요. 사랑으로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생각이 달라서 그게 엇갈려서 제가 아직까지 혼자인가? 그런가요?
이제 생각 그만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얼른 사랑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래요. 이제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결혼관, 사랑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탈무드는 이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혼을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 그 구약 성서를 보시면은 일부 다처제처럼 보이잖아요.
예.
여러 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 다처제를 권하지는 않고 예. 다만 그 상한선은 정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 이상 갖지 마라 이렇게 아내를
네 명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혼할
그거
때도
마음에 안 든다. 네.
이혼 이상 갖지 말라고. 이혼할 때는 간음을 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하지 마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자,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가정생활에서 넘어와서 사회생활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생활로 나오다 보면은 이 누군가와 갈등을 빚게 되죠. 그러려면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독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속에 유지되어야 하는 조화가 때때로 개인 사이의 의견차로 어지럽혀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은 그런 싸움이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잘못한 사람 쪽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점에서 탈무드는 강경하여 뒤에 따르는 절차까지 기술하고 있다. 친구에게 죄 지은 사람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가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그와 화해하되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성서는 그에 대해서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시어 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이 죄를 범했던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그 무덤에 엎드려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하였다고 위로해야 한다. 또 다른 라피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를 달래야 한다. 아니, 그보다도 그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달래는 횟수도 한도가 정해져야 한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세 번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한다. 어떤 랍비가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로 나의 친구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렇게 함으로써 쉬려고 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범했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괴롭힘을 당한 쪽의 의무는 그가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충고가 있다. 사람은 삽목처럼 단단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내가 받은 모욕을 용서하라. 어느 랍비는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한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곤 했다. 말다툼을 줄이고 말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빨리 화해시키기에 좋은 현명한 충고가 있다. 만일 내가 친구에게 작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만일 내가 친구에게 크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작게 생각하며 만일 그가 내게 작게라도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만일 그가 내게 큰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작게 생각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는 명령은 이런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원수란 무엇을 뜻하며 앙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원수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나 좀 빌려줘 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거절했던 그 친구가 도끼 좀 빌려줘 하고 찾아왔을 때 내가 내게 거절한 것처럼 나도 내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앙심이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도끼 좀 빌려줘 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한 뒤에 그 다음날 그 거절했던 친구가 외투 좀 빌려줘 하며 찾아왔을 때 옛다 나는 너처럼 남이 원하는 것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모욕을 당하고도 그것을 안 갚음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듣고도 응수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역경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죄가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가 용서를 빌면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파괴한 것을 보상하기를 거부하거나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은 책망받을 태도이다. 동포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하늘에서 그에게 자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동포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자비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1세기에 어떤 랍비가 즐겨 인용한 문구가 있다.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야훼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고 내 원수에게서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저기를 품어 간직하는 사람이나 남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죄인이 되어 하느님의 노여움이 남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곧장 자신에게로 온다는 뜻이다. 용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선생님.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이제 이 말이 제일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잘못에 대한 깨우침이 있을 거다. 근데 참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네, 네.
이게 그 아이히만 이제 다 아시죠?
예.
나치죠. 그리고 SS의 중령이었을 때 한 600만 정도의 그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받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1960년에 이제 잡히게 되는데 데려다가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
네.
자리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가서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다가 느낀 점을 이제 이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봤더니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부 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일 의사도 없었고 그저 위에서 나는 군인이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방임한 방조한 죄를 져서 신에 대한 죄를 졌지만 나는 인간에 대한 죄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2년 정도 재판을 하다가 62년에 죽게 되는데
네.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누구에게든지 이런 악의 평범성이 있다.
예.
악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악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모든 평범한 사람들,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악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생각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이제 곧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원수를 사랑한다, 죄를 용서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하더라도
네.
첫째는 잘못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
예, 예.
잘못한다 하더라도 뉘우칠 거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일 텐데 용서를 했을까요? 그 스스로들이? 어떨까요?
각자 달랐겠죠. 네, 그래서 용서한 사람도 있고 죽어도 용서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유대인들 저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보통 민족이 아니야.
그렇죠.
예,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보기 1번 스파르타, 2번 하브르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
네.
오늘 생방송 이건 순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우리 문자 받아봐요. 오늘은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
올해 내가 한 가장 좋은 일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한 해가 참 보람졌다.
선생님, 저 먼저 대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
저는 정말 20살 때 정도부터 밤낮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물론 뭐 촬영이 있으면 일어났지만 저의 소원이 아침형 인간이 되자였거든요. 그거를 20년을 올해 성공했어요. 선생님, 저 박수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정말 이기고 잘했다. 전 이러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려볼게요. 올 한 해 정말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어디로 보내주면 되냐? 우리 운철 씨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50원 네.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음악 듣고 올게요. 플래터스입니다. The Great Predator.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솔로몬의 탈무드를 읽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문자를 받아봤는데 올라왔죠?
네,
운철님.
네, 많이 올라왔어요.
운철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자, 이분은 반디로 올라오셨는데요.
네.
오현정님.
예?
우리 신랑도 야행성인데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 하나 주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일단 평소대로 졸리지 않으면 자질 않았어요. 아니 이게 통하지 않으면요 정말 방송에 이런 말 해도 무식하게라도 진행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 근데 저절로 이제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 오현정님의 남편분 뭐 이거 제가 가서 가르쳐드릴 수도 없고
안 재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문자님.
박문자님.
네.
올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6시 수영반에 간 거예요.
잘하셨어요.
꾸준히 한 가지를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뒤돌아보면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또 하나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왼수 같은 남편과 이쁜 딸이겠죠? 예. 이쁜 딸 밥 해준 거?
아유, 그래요. 남편분들 아침밥을 드시고 나가셔야지 머리 회전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해 예. 잘하셨어요. 또 사파리팔님.
사파리팔님.
네.
아들 낳은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와. 자, 그리고 2111님.
아, 사진을 배워서 전시를 하셨다는군요.
전시회 하셨나? 야,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용환님.
TV는 없애고 책 읽어주는 라디오와 친구한 덕분에 평생 동안 가장 많은 연극, 콘서트, 뮤지컬, 방송국, 스튜디오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김시현님.
올해 내가 가장 잘한 일. 울 아기 1년 동안 건강하고 밝게 잘 키운 일.
네.
제 기준인가요?
네.
아니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당연한 발달 과정이지만 아장아장 거리면서 엄마 아빠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8830님.
좋은데요. 가끔 화나서 맥주 한잔 하고 풀 때 꾹 참은 일이요. 어머, 참고로 전 모유 수유 중이랍니다. 참으셔야죠. 이거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기다려볼게요. 끝날 때까지 받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제일 잘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문자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 반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유대인 교육법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법 참 좋다고들 말하고 있죠, 선생님.
네.
네. 유대인들은 이 우리나라 엄마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애 손에다 이렇게 꼭 쥐어주고 또 그 물고기를 만약에 이렇게 발라서 어떻게 먹는 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는 법부터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이건 낭독을 듣고 와서 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되라는 말을 하지 마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엉뚱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될 각오로 공부하라는 식의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를 잘 하라고는 말하지만 의사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의 선택은 어린이 자신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 이외의 어떤 예능이든 전혀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하면 가르치고 싫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즉,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싫은 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족하다. 만약 어린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하라고 충고해 줄 뿐이다. 이처럼 어린이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란다. 어린이들이 가장 호기심을 갖고 있음에도 도저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이나 어른들이 죽으면 어린이들은 그 이유를 물어본다.
왜 죽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대답할 말이 없다. 젊은 나이에 죽었을 경우에는 큰 병이 들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캐묻는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란다. 유대인은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그들 자신이 자유롭게 펼치거나 비약시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부모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서는 앞에 예처럼 대답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관념,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각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사고의 방향을 잘못 잡아 어린이들의 미숙한 상상력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어버인 멋대로 이끌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둘째,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공포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하느님은 저 어딘가에 살고 계신단다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느님이 오셔서 혼내주신다라는 식으로의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운 관념에 대해 질문하는 어린이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원을 캐보면 그러한 전통이 구약 성서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매우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업적과 가르침이 그 열조에 돌아가니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라는 뜻이다. 죽음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 억지로 꾸며내거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어린이들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린이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흐려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유대인들은 업무에 골몰한 나머지 가정을 내팽개쳐버릴 정도의 주관적 자세를 싫어하며 식욕, 성욕, 음주, 금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탐하지 않는다. 이런 성격은 관념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자극을 주거나 흥분을 자아내는 것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무시한 지나친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며 적당한 자극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개발시켜줌으로써 구김살 없는 구김살 없이 키우려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네, 낭독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금 이 낭독 부분 들었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가르치면 애가 뭐 뒤처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를 우리가 그 기도하는 종교로 알고 있지만 네. 교육에 관해서는 공부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탈무드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네. 탈무드 속의 교육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되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 그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다. 한 가지라도 특성을 키워라. 이 말은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되라고 얘기해라. 너만이 네 스스로가 되도록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배울 때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배움은 곧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네. 생각을 가르쳐라.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공부 진짜 못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스스로 좋아하는 걸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야기나 예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탈무드 속에 그렇게 많은 그 이 지혜로운 예화들이 많이 나오죠.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좋은 질문을 해라.
네.
그래서 이 탈모들은 많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친구를 잘 선택해라. 많은 예화들 중에 그게 나옵니다. 친구를 잘 선택해라.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 건지 선택해라. 이런 얘기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초월하기 전에 자신을 초월해라.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얘기해라.
경쟁 사회라고 너무 얘기하지 마라.
네.
최고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너다. 어제의 너를 넘어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배려로 이 탈모드를 정했던 이유일 텐데
네.
자선을 통해서 삶을 가르쳐라. 근데 이게 사실은 탈모드 속에 있는 교훈들을 좀 정리하면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자, 요거 좀 문자 좀만 소개해주고 넘어갈 시간이 있네요. 문철 씨.
네. 네. 1279님.
예.
가장 잘한 일은 33살 딸 시집 보낸 거. 진짜 참말 이렇게 보내셨어요.
33살 딸.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9228님. 낮잠 자지 말고 네. 밤 10시 전에 자면 아침형 인간 됩니다. 새벽 4시 이후 일어나도 잠자면 안 됩니다.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예. 1583님. 예. 41 나이에 굴하지 않고 둘째를 낳은 일이요.
노산인데.
네, 대한민국에 필요하죠.
네. 네.
아이고. 4658님. 올해 40년 피워온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지만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한 일이십니다. 네. 네. 이하나 사원님. 네. 네.
올해 나이 50.
네.
대학 들어가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 2학년이요.
만학도 축하드립니다.
네.
예.
8426님.
네.
올해 정말 잘한 일은 자전거를 배웠어요. 새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거든요. 정말 재밌나요. 하셨어요.
아이고, 예.
야, 정말 이거 대단한 일도 하셨네. 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면은 자전거 더 많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뿌듯한 일 많이 있으셨네요. 뭔가 이루셨던 것 같아요. 참 듣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파르타, 2번 하브르타. 자, 제가 왜 천천히 읽었을까요?
읽기 어려워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답일까?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솔로몬 탈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탈무드였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기 관점에 갇혀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인간이란 어리석은 동물이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강요한다. 나아가 이것을 상대방이 긍정하거나 즐거워한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실된 느낌을 이해한다거나 그의 본심을 읽는 것에는 이해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발상 때문이다. 흔히 내 친구들이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타인을 가볍게 친구라고 부른다. 이 같은 습관이 과연 합리적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쉽게 친구란 단어를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정관계는 일방적으로 상대편을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성립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만큼 상대편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상대편도 당연히 자기와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친구라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진실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쪽이 이쪽을 친구로 선택하는가 여부와 관련된다. 결국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참으로 그의 친구 노릇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쪽에서 자기를 친구로서 받아들이겠는가의 여부가 최종적인 결정 수단이다. 무엇보다 이 맹점을 타개하려면 평상시 자기에게만 주목하던 시선을 상대방을 향해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편이 어느 정도 자기를 친구로 대하는가 하는 의식을 자기 안에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 친구란 상대방이 자기를 친구로서 선택하는 것. 가령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히려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 사람은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의 실패를 언제나 남이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남이 하루 24시간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추할 정도로 자신감이 지나친 것과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다. 교만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반대도 역시 그렇다. 사람은 넘어지면 돌멩이 탓부터 한다. 나는 언제나 정당하다. 이런 생각은 겸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면 누군가 남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정당하다. 그리고 남은 언제나 잘못했다. 모든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겸허해지는 일,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일,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다. 마음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랍비가 저녁 식사에 한 학생을 초대했다. 그런데 랍비가 그 학생에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해보아라 하고 말하자 학생은 처음 몇 행밖에 외우지 못했다. 다른 기도문에 대해서도 모두 그랬고 여태까지 가르친 것도 거의 외우지 못했다. 랍비는 그 학생을 나무렸다. 학생은 식사를 마치자 머리를 깊이 떨구고 돌아갔다. 며칠 뒤에 랍비는 그 학생이 병자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거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갖다 주는 등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랍비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으로 생각한 일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만 권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만다. 마음 공부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늘 네. 항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배우는가? 네, 우리는 네. 좀 더 좋은 사람,
예.
Better person이 되기 위해서죠.
자,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뭐 아이들 보면이 아니라 아이가 어른을 따라하죠. 뭐 부모가
그렇죠.
야, 책 읽어, 뭐해, 공부해 하면서 부모는 너무 흔하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이나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 공부가 너무 부족한 우리 사회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희구 씨가 맨 마지막에
네.
고전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예.
라고 하고 우리가 늘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이유가
네.
이 많은 책 속에서 우리 마음을 찾아보자. 그래서 독서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네. 예. 은철님.
네.
요거 사연 마저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아, 이거 다예요? 아, 좀 더 올려주시지. 저는 지금 계속 이 낭독 보느라고 요 사연이 다시 올라온 건 줄 알았어.
아,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근데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항상 생활의 옆에 있기
네,
때문에
네, 있어요.
예,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인 것 같은데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우리
예.
나름대로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 탈무드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네.
다른 짐승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신통치 않거든요. 무슨 뭐 발톱도 많은 게 아니고 이빨도 큰 게 아니고 네 발이 있어가지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네.
그때 새는 날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개를 턱 달아줬습니다.
예.
용도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놈이 이제 그 날개를 가지고 뭐 뛰어도 보고 뭐 해봤는데 네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 이 날개를 나한테 왜 달아줬습니까? 짐만 될 뿐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거죠. 내가 그걸 왜 짐처럼 달아줬겠냐? 네 스스로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혼자
얘기하죠.
예.
우리는 이제 모두 개인마다 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날개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나에게 그게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날 펴지는 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은 다 그럴 것 같고요.
네.
자기를 찾는 것 이게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와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무언가를 좀 이렇게 발견해서 그걸 잘 할 수 있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날개를 필 수 있게.
그렇죠. 날 수 있게. 자,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 생장점을 터득해주는 책 솔로몬 탈무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르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동서문화사에서 솔로몬 탈무드,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는 연극 사라지다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하부루타.
선생님도 천천히 읽어주시네.
하부루타.
네,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교육법 하부루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 휴대폰 뒷번호 8733-8426 그리고 반디의 박문자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선물방 찾아오셔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내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현우의 연인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